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주의 전에 모여서 짧은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전 세계를 담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앞에 있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두고 더 깊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열세계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각자 개개인들의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또 복음이 깊게 계시될 수 있도록 또 관련된 당대 세계복음화 관련된 많은 사역과 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또 경제 부분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또 피니스 스쿨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에게 믿음을 대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풍성함으로 시작되는 귀한 아침 되게 응답을 대해 주옵시고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자들이 먼저 은혜 받으며 대표적인 응답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40장 8절입니다 사사기를 한참 받아 보니까 그 사사기를 말 안 하니까 이상하네요. 욥기로 40장 8절 말씀 욥은 그 순서대로 배열을 한다면 욥기는 아마 창세기 앞에쯤 나와야 될 그럴 책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아브라함 시대나 아브라함보다 앞에 있던 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욥기 이 전체 이 책의 성경 책의 욥기서의 특징이 시가서기 때문에 욥기 시편 잠언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시가서야. 시가서는 어떤 역사를 팩트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기보다는 욥이 느꼈던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경험 그런 것들을 적은 책이 욥기서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바가 있다. 다 그렇지만 특별히 시가서는 문학적으로 어떤 팩트에 매이지 않고 욥의 믿음을 표현하는 또 욥의 어떤 믿음을 전달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적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특별히 욥은 손수 번제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가 확립된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번제를 드린 일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런 일들 또 이삭 대신에 수양을 번제했던 이런 사실들은 아직까지 제사 제도가 완벽하게 구비된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는 누가 적었냐? 모세가 적은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이 계시하셔갖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적은 게 아니라 모세가 훗날에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하는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주신 거예요. 그걸 필두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이 말씀은 그간 좀 그 아브라함보다 앞에 사람이거나 동시대 사람이라는 증거는 욥이 개인적으로 자식들이 죄를 졌을까봐 늘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거나 아브라함보다 더 앞에 사람이다라고 추정하고 예측하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40장 읽을 8절 말씀 4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은 1장을 보게 되면 의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를 욥기서를 통해서 오늘 1차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와 똑같냐면 우리 다은이가 어렸을 때 아팠어요. 백혈병 비슷한 병에 걸렸어요. 뭐 소아암이라고 추정됐었고 근데 그 아이가 한 보름 정도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의사 말은 이 아이가 병원에서 못 날 것 같다. 그런 암시하는 말을 이렇게 저한테 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알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언제 때문이지 뭐. 그러면 되는 거냐 말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문제는 언제 때문이야. 아무런 생각도 없이 고통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답이 되냐 말이죠. 실제 이 욥은 지금 원죄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원죄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고 욥이 너무 의인이었는데 고난을 당한다. 왜 고난을 당하냐? 거기에 대한 물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장을 한번 넘어가세요. 1장.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1장 몇 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보통 성경들은 뭐 말라기는 뭐 하나님의 경고하니라 되게 어떤 그 죄에 대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는 쪽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욥기를 보게 되면 첫 출발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런 표현들은 뭐 두 가지겠죠. 이런 자였지만 악을 행하여서 저주받았다. 또는 이런 자였기 때문에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 쓰임받았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2절을 또 보게 되면 악에서 떠난 자였고 그에게는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지 아주 다복한 10명의 자녀를 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정도만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런 표현들이 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의인이었고 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특별하게 벌을 받을 만한 징계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음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1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근데 갑자기 다른 내용이 딱 등장하죠. 5절 말씀 안 읽었는데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베푼 다음에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욥은 어떻게 했는가? 5절 말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항상 이랬어요. 자식들이 범죄할까 봐 본인도 물론 의인이었고 자식들도 범죄했을까 봐 항상 잔치를 행한 이후에 욥은 자식들의 인원수에 맞는 수만큼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들들 위해서 드려서 아들들 7명이면 7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10명을 향해 드렸으면 10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던 욥이에요. 근데 어느 날 6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사탄이 그들 가운데 여호와께 묻죠. 욥이 저렇게 믿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냥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6절부터 12절 이런 자체가 원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대화를 할 만한 상대자가 아닙니다. 이래서 이런 것이 문학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그냥 이 사실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들인 거예요. 성경은 사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부분도 있어요. 또 그 사실을 이 저자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믿음으로 표현한 거.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전염병에 돌았어요. 우리 다은이가 아팠던 것처럼. 그러면은 남들은 아유 무슨 지은 죄가 있겠지. 먼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또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이 쌤통이다. 한번 당해봐야 돼. 또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근데 처음 드는 생각은 뭐였냐.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막 11조 떼먹은 것까지 생각이 다 나는 건 너무 힘들어서 교육자 생활하고 뭐 한양대가 안 다닐 때는 그냥 교육자 생활하면서 그 당시에 30만 원? 뭐 그랬어요 이제. 뭐 지금도 자원도 그때 자원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11조를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얼마를 떼먹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걸리는 거죠. 하도 어른들이 11조라면 저주받는다고 하도 말라그래 때려가지고 그냥 11조 떼먹으면 이빨 다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 떼어먹은 거, 야, 그거 한번 떼어먹은 거 정확하게 아시네. 아우, 나중에 갚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죠. 근데, 간 병원에 하루 이틀 지날수록, 과연 11조 돈만 원 떼어먹어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를 백혈병 걸리게 하게 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지. 아, 예배 한번 빼먹었다고 예를 들면 다리가 똑 부러지고, 설기 땀 한번 졸았다고 해서 눈이 멀면, 이게 무슨, 이게 공이냔 말이야. 그래서 요분 지금 아까 40장 그 8절에서, 하나님의 손수 말하는 거야. 내가 공의롭지 않냐? 라고 묻는 거야. 요즘에 계속 공의라는 말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구약에 나타났던 전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공의예요. 너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약속했던 바를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가 징계. 욥은 그런 거냔 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고 욥기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새벽에 너 복잡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유 있는 어떤 네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일곱 명의 아들과 세 명의 딸들을 한 명만 데려가자. 집에 개 한 마리 죽어도 슬픈데,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새 한 마리가 죽어도 마음이 아픈데, 물고기 한 마리가 왕이 떠올라도 왜 죽었을까? 건지면서 휴지에 싸면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자식들이 다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서 범죄 안 할 인간이 있겠냔 말이야. 근데 욥기서에서는 욥은 그런 와중에도 범죄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었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이 말이 그냥 뻥이 아니라 실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단이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죽이진 않겠지만 이 사람의 모든 것을 한번 뺏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늘 축복하시고 그냥 너 풍족함을 주시니까 저 사람이 풍족함을 얻으니까 그것을 그냥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나를 육신적인 것을 잘되게 해주고 모든 것들을 흥하게 해주니까 그가 믿는 거라고 사단은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적 일정 기간 동안에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 허용은 포기가 아니에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치해 두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신적 작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모든 절대 주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단에게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진위 여부가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욥기는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경건한 자였다. 또 사단은 그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다. 13절 말씀 보니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손은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뺏어간 방식은 어떤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족들을 다 죽이는 일이었어요. 오늘은 갑자기 내 자녀가 싹 죽어버린 거야. 있는 소가, 있는 뭐 낙타가 무슨 힘이 되겠냔 말이야. 어느 날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다 잃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 그에게 너 죄진 거 있지? 회개해.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거야. 인간은 뭐죠? 네가 죄진,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이에요. 무슨 일을 고난을 당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지. 그거죠. 통상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무조건 인간과 사고야. 너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지?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아니면 그냥 영적 문제라고 말할 정도로 계속 그냥 무조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묻기 전에 너 그곳은 네 죄 때문이야. 그 죄를 자백해. 자를 빨리 회개해. 계속 이런 바른 위치에 돌아와.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실제 이 장면에서도 세 명의 친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린 몰라도 하나님 아실 거야. 속이지 말고 회개해. 그거죠. 더 치명적인 것은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여보, 이렇게 어려우면서도 당신이 옳다고 할 거야? 하나님을 욕하고 확 죽어버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거는 애들 죽고요. 부인하고 지금 이걸 이겨내도 될까 말까인데 와가지고 아주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셔? 그거예요. 다 뺏어갔는데 하나님이 계시냐? 죄송합니다. 등신아! 그러는 거예요, 이제. 확 욕하고 죽어버려! 지금 그러는 장면이지. 성경이니까 거룩하게 적었죠. 원래는요, 영간이 싸웠을 거예요.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도 범죄 안 했어요. 아주 무딘 사람이거나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이죠. 이 욥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욥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죄에 의해서 사사기를 받듯이 하도 많이 우상숭배를 하고 가난한 여인들과 교제를 하고 또 말라기를 보니까 원래 부인을 관두고 이방 여인을 취하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언약을 다 안 지켜버리고 끊어버리고 막 더러운 떡을 드리고 또 계속 흠없는 제물을 드리면서 했던 그 불순종, 불신앙들을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또 정탐 번호 때문에 기껏 와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 가면 죽습니다.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같이 맙시다라고 10명이 말하고 온 백성이 막 울어 제끼고 다 같이 불신앙에 빠지고 하나님의 그래서 그 불신앙 때문에 40년을 광야를 돌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 또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진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공의를 충당시키시려고 레위기를 주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지은 죄 때문에 받는 어떤 징계예요. 하지만 욥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죄 때문에 받는 징계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고난당하면 아, 죄 때문에 죄가 있겠네. 뭐가 있겠네. 그러니까 아프지 않아. 그냥 당신이 알아서 회개하고 그냥 돌아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죄 때문에 징계가 임하죠. 근데 욥께서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 아우, 당신 죄진 거 있어? 그러니까 여름 당하지. 그런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임하는 고난은 어떤 의미냔 말이죠. 물론 대부분 우리는 문제를 일으켜서 불순종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본인의 죄 때문이냔 말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참 공의는 뭐냐?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 모든 죄를 손수 몸에 다 담당하신 화목제물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참 공의의 중심에 누가 서 있냐? 메시아가 서 있는 거예요. 왜? 본인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신 죽었다는 얘기예요. 욥기서는 구약을 향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지만 고난을 당한 그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욥은 의인이라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지만 2차적인 의미는 신약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맞다라면 그 눈 가지고 바라봤던 것이 맞다라면 그 욥기 본문의 의미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해 드렸습니다. 성경은 막 읽는 게 아니에요. 막 읽고 막 치유 막 그냥 행복한 가정 후대에 잘된 뭐 성공 써면 이렇게 뽑아낼 게 아니라 성경 기록의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 맞다라면 욥기서 또한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라면 욥기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내용들이 그냥 막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다 하나님의 계시하셨다라면 최소한 그 정도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관적으로 성경을 구약을 거의 천몇 년 동안의 사건 이 시간들을 기록한 것이지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어떤 이 욥기를 통해서 욥에 썼지만 욥이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을 전달하는 아가서 보세요. 성경을 읽은 내가 보통 청소년들은 읽기도 버거운 책들이에요. 그 책은요. 표현들이. 그 19금에 가까운 책들이에요. 근데 그 책이 성경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가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충분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쭉 넘어가세요.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23장입니다. 23장 어떤 고백을 23장 6절 말씀 보니까 잠깐만요.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고난을 막 당하면서도 어떤 말을 말하냐면 내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계신 거야. 그 일에 본인을 순종하시죠. 욥도 지금 어떤 말을 하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아신다. 그 고백을 부인도 콱 죽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와서 계속 네 죄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 욥은 어떤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알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장입니다. 27장 3절 4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계속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 믿음을 지키고 있음을 보고 있죠. 29장 1절 말씀 보니까 29장 1절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렇죠? 풍자한 거죠.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더라. 하나님이 다시 나를 도우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자기 인생 살아왔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는 거야. 다시 그 고난 중에 있고 알 수 없는 큰 문제 가운데 있고 죽을 것 같은 정말 피를 토할 것 같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슬픈 일들이 한 번에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자기를 돕고 있고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욥이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성경 이야기가 그렇다고 치고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냔 말이야.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내가 무슨 죄져서 그래. 그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사사기에서 계속 나온 얘기예요. 네가 고난이 임한 이유는 너희들의 불순종에 기인한 거야. 하지만 그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힘을 주세요. 말라기를 보니까 치유의 강선을 보내서 비춰서 너희를 회복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말라기 그들의 제사장의 믿음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레위기가 언약을 버리고 유다인들이 막 첩을 얻고 이런 혼란스러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혼잡하게 됐음을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면서 400년 동안 계시를 아예 안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서 너희를 회복해 할 거예요. 공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욥은 그런 각도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의인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40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하나님의 욥에게 말하는 거야. 너 결과적으로는 욥이 약간 흔들려요. 흔들렸을 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기도를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시는 모습처럼 욥도 잠깐 흔들리는 거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가 죄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면서 다 포로가 되어갔어요. 그렇죠? 욥기에 나온 이 징계의 고난의 의미는 죄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고난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로움, 욥은 자기가 의로운 정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내가 애들의 죄를 질까봐 번제를 드리고 항상 의롭게 행하고 불순항하지 않냐고 그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와 인생을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공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선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임을 욥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졌대요. 그 죄가 뭐냐? 그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피를 통해서 그 죄를 갈라진 그 틈을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제사예요. 레위기 17장 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생명은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던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기 전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큰 섭리를 욥에게 말하고 그 독자인 우리들에게 성경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짓지 않아도 원죄 때문에 모든 게 고난받는다. 아, 그렇죠. 그렇지만 욥을 통해서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보니까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요한복음 9장 2절.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묻는 거죠. 9장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의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 때문이 아니야.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욥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문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고난에 대한 유일한 이유가 죄다. 인간보.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고난이 무조건 죄 때문이었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 성경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있는 고난임을 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묻는 물음이 더 큰 것이죠. 더 깊은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고난받는 것은 믿음의 표시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고 업데이트가 되어지고 업그레이드가 되어지고 보충이 되어지고 충전이 되어지고 어떤 번영신앙적인 차원에서 믿음을 갖는 것보다 예수를 그리스도에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그것이 오히려 더 맞는 성경의 표현들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10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이런 성경의 어떤 내용보다는 예수를 그리스도에 믿는 그 자체가 고난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싫어해요. 그렇죠? 교회도 그걸 싫어합니다.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고난은 모든 것들이 징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많다는 얘기예요. 실제 신약을 보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까지 이룬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예요. 세상에 거부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버거하고 세상에 굉장히 그 내용들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원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사람들이 질타하고 잘못됐다 말을 하고 넌 그렇게 믿냐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 출애굽 나온 것이 행복만 아니었어요. 왜?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간 것 자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계속적인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 계속적인 싸움과 전쟁을 계속 연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가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 당하신 고난에 동참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믿기 때문에 오는 많은 고난과 많은 문제와 많은 갈등과 그것들과 싸워됨을 전제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이 고백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고 많은 성도들도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꼭 그렇게 믿냐고 말을 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말을 하고 꼭 그렇게 해야 돼? 지금 교회 경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한두 명의 헌금에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수종들기에는 이미 지났어요. 내가 연봉에 좀 든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화가 도움되는 시대가 지났어요. 지금은 큰 사안함이 필요해요. 어제 한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셔갖고 어떤 큰 입찰권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걸 통 안 하는 분인데 그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한 장로님들 각각 개개인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중요한 어떤 사업을 두고 교회가 또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랄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주머니 돈이 좀 들어와서 헌신하는 걸로 이 하는 식이 이미 지났단 얘기예요. 내년도 꿈부렸대요. 올해는 한 뭐, 그, 한 몇 명 왔습니까? 80몇 명 왔잖아요. 그쵸? 왔지만 내년도는 한 200명 올 거 아니야. 그거 다 감당할 수 있냔 말이야.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돈만 원 더 벌어서 그게 감당하겠냔 말이야. 장로님들이 막 몸부림을 치세요. 때에 맞게 또 많은 분들과 많은 아이템과 많은 연결들을 고리를 주고 계세요. 어떤 분은 외국에 나가시고, 어떤 분은 어떤 사업을 계속 벌이시고, 어떤 분은 자기 직종에 맞게 또 그런 입찰도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왜 가능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인함에 다 주시는 것들. 이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 각각 개개인들에게도 있는 고난들이 무조건 죄 때문이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불신자들은 유기에 낳고 신경 쓰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더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도우시고 계속 고난도 허락하시고 또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에요. 그렇죠? 이 싸움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성도로 자라가는데 하나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의 과정들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이끌려지는 것입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성도로 산다는 것은 무조건 조화, 무조건 축복, 무조건 번영, 무조건 행복 그런 믿음을 포기한 것이에요. 더 믿음을 깊어지기 위해서 싸움이 필요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더 크게 올 것이고 그 가운데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 그 믿음을 드리는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더 쓰임받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큰 계획이 있으심을 말씀하고 있고 욥기서를 욥이 기록했다고 우리 믿고 있잖아요. 물론 미상이지만 욥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고난과 문제들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임을 발견케 인담을 내어 주옵소서. 도무지 알 수 없고 왜 이런 상황이 있는지 이런 고난과 이런 갈등과 문제가 있는 이유들이 발견 안 될 때가 많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케 하시고 그 묻는 물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장로님들이 또 중직자들에게 허락하신 당대 세계복음화를 섬기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업과 일들을 연결시키고 계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이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으셨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과테말라에서 있는 페니셜 스쿨 가운데 은혜를 도하시고 함께하고 있는 어미와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은혜를 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임하게 인담을 대해 주시옵시고 교육을 통해서 여호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절대주권을 발견할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과정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중남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시고 거늘건 온드라스 가운데 힘을 도와주셔서 온드라스를 복음화할 수 있는 중열군들에 세워지는 장애되게 남을 대해 주옵시고 또 라틴아메리카를 살릴 수 있는 귀한 현장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각각 성도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사 고난에 있는 성도들이 의미를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에서 인도 충만하심이 일상생활에 있는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며 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3개의 교회에 관련된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